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이 깨어있는 것이고 또 준비하는 것인지를 네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우리가 13절부터 18절까지 달란트 비유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님이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때 현재 어떻게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은 19절부터 30절까지 뒷부분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뒷부분 내용은 미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만,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만나게 될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주인이 온다는 내용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죠. 앞에 나왔던 모든 비유와 똑같습니다. 청지기 비유 때도 주인이 오래 있다가 오고요. 또 열처녀 비유 때도 신랑이 아주 더디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 오랜 후에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행동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시간이 오래 있다는 것은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주 오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굴곡이 있거나 업다운이 있어도 그래도 다시 회복할 만한 그런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뜻이고요. 동시에 이게 부정적으로 보자면 내가 만약 악한 종으로 살고 있으면 나쁜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즉결 처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참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살아도 심판받지 않은가 보다. 주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어리석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안 돌아오면 문제가 없는데 주인이 결국 돌아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그냥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자기 것을 맡겨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의 약 대략 16년에서 17년 그냥 어림잡아 이야기하면 20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섯 달란트 그러면 100년치 연봉인데 이렇게 큰 것을 맡겨두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결산을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 또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일도 반드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결산이 이루어졌는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순서로 주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는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죠.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드립니다. 이거 기본적인 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드린다는 거죠. 이게 앞에 나와있던 비유들과 좀 다른 점입니다. 지금은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주님에게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결산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이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섯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뭐라고 묻지 않았는데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 앞에 섰을 때 결산을 할 때에 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모두가 다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어야 했다라는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주님의 것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보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평가를 하고 상급을 주는데 세부적으로 세 가지 상급을 줍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첫 번째 상급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해줍니다. 주인이 인정하고 칭찬을 해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이 첫 번째 평가고요. 두 번째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칭찬이고 상급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죠. 작은 일에. 여러분 다섯 달란트가 작은 걸까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근데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크다, 작다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이 있죠. 이게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건 현재, 과거에 받았던 것 말고 미래, 앞으로 주인이 주게 될 상급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현재까지는 다섯 달란트를 받았었는데 그건 앞으로 받게 될 상급의 분량에 비하면 작은 거. 네가 여지껏 살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일을 했죠. 그게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내가 사는 동안에는 되게 긴 기간이었을 수 있지만 그게 앞으로 주인과 더불어 살 기간에 비하면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교하는 건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달란트, 그건 모든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 천국에서 받게 될 것들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한데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했으니까, 작은 일에 있어서도 충성을 했으니까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곳에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내용이 21절 끝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제일 잘 많이 남겼다, 큰 상급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것을 제일 큰 상급을 받는다고 할까요? 우리가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만 종종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상 줄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성적 오르면 자전거 사줄게 이런 거. 제 말도 안 되는 거는 뭐 전국 수석해오면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안 사주겠다는 뜻이죠. 상급을 주잖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대부분 상은, 위로는 돈으로 하죠. 돈을 많이 주면, 성과급을 많이 주면, 상여급을 많이 주면 그게 이제 상이 되곤 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세 번째 상급은 뭐냐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누리시는 것,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을 너도 누리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언가를 꼼지락거리고 네 손에 줄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주인의 것을 네 것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달란트 비유를 볼 때에 주인과 종이 등장해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한 다음에 도대체 뭐가 남나? 그냥 돈만 몇 부스러기 남는 것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 것은 결국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잔치를 준비하거나 천국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돈은 몇 푼 만들어도. 근데 주님께서는 친히 천국을 만드시고 영생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기쁨을 너의 것으로 너도 누리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가 현실적으로는 자기 것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급을 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건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똑같아서 22절과 23절에서는 똑같이 반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24절부터 30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24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합니다. 뭐 한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참 묘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아무런 결실을 못 맺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안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몰라도 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몰라도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실제로 이게 진짜 이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핑계를 당신에게 대고 있는 거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탓은 없어요. 내가 져야 될 책임도 없고 당신이 이러함으로 당신이 나쁜 사람, 당신이 엄한 사람, 당신이 뭐 어쩌고저쩌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 주님을 만났는데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설명하겠죠. 설명합니다. 주님 제가 먹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직장에 갔더니만 못 살게 굴고 있는 옆에 있던 다른 상사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제가 취미생활을 좀 하다 보니 또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금을 조금 늘려주다 보니 등등등 해서 내가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 주님 섬기는 일이 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생각할 때 타당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겠죠.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변명을 안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실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변명을 안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씨알도 안 맥힌다는 걸 알아요. 그게 변명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직접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자기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자기가 여지껏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알고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누구도 한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고 꾸지람했는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으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지람을 하죠. 앞부분에서는 칭찬을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이번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지람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갖고 있던 것도 뺐습니다. 위에서는 상급을 줄 때 두 번째 상급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갖고 있는 것도 빼앗아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라 하니라. 앞에서 칭찬을 하고 상급을 줄 때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급과 칭찬은 세 가지 내용씩인데 몽땅 다 정반대로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본문의 비유는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긴다. 현재까지 이러이러했고 미래에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하는 내용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정돈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냥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분량이 되게 깁니다.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비유보다 이 비유가 분량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보면 이 비유가 중요한 거죠.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거죠. 이 긴 분량 중에 제일 많이 찾아하고 있는 건 상급을 받는 것과 심판을 받는 것, 미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건 가중치를 두고 생각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인생을 살아갈 때는 현실이 길고 현실이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긴지, 무엇이 무거운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고3인 예준이가 앉아있습니다만 늘 이야기하잖아요. 고3 때 힘들어 죽겠지. 그래봤자 1년입니다. 재수하면 2년, 삼수하면 3년. 뭐 명의자면 긴장할 필요 없어. 나도 삼수한 아들을 키웠는데 뭐. 이게 그때는 그게 무진장 길어 보이지만 지금 당장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이제 대학을 정하고 진로를 정하면 앞으로 30년, 40년 살아야 됩니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살아야 돼요. 그걸 지금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되게 길어 보여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될 때 그 기간과 그 분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이 긴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유를 보면 참 묘하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현재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눈물 겪게 충성했는지 한 가지도 기록 없습니다. 한 가지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뒀던 사람이 재밌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누가 무엇을 했는지, 누가 얼마나 재밌었고 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흘러갈 겁니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본문에 보면 앞에 나왔던 비유들과 항상 똑같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죠. 참 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악한 청지기가 있고 슬기 있는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악한 그런 종도 있는 것이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면 나와 똑같이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도 열심으로 주님 섬기며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나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적인 것에 욕심 갖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항상 깨어있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어떤 종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보다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어서 땅에 갖다 묻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도 망각하고 세상 욕심 부리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지껏 이미 그렇게 살았어요. 이미 그렇게 사는 세월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아, 나는 이번 생은 안 될 것 같아. 이미 내가 악하게 살았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바꾸면 됩니다. 지금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살았어도 지금부터 두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다섯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 나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인 것 같아.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가 여지껏 어찌 살았건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을 잘 듣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해야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해야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결국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것들은 다 잊고 뭐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결심하고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직분과 소명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 때때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분주해서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은혜를 받았으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쉽게 흘려버리고 지낼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잘 생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무거운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지껏 살아왔던 삶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부족한 것들이 많고 주님 앞에 꾸지람 들을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분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